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칼빈의 기독교 학요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깊이 저희가 참으로 깨닫고자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4장 4항부터 제14장 8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14장 중보의 두 본성은 어떻게 한 위격을 이루는가. 4항부터 8항까지는요,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와 세르베투스의 오류들을 배척함입니다. 4항을 보시겠습니다. 두 본성은 융합 또는 분리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자들이 이 견해를 총명하게 적용한다면 아주 많은 곤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한다면 많은 난점들을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완전히 무식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에 꼭 적합하지 않은 말이라고 해서 놀라리만큼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 이 말은 무지한 자들이나 심지어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에 적합하지 않은 말로 인해서 당황스러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표현들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중보자로서의 그의 직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착한 해설자가 이 위대한 신비들을 그의 합당한 경건한 태도로 검토할 때에는 이 여러 가지 발언들이 분명히 또 아름답게 서로 일치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나큰 신비들을 그의 합당한 대로 경건하게 살펴보는 진지한 해석자의 손에서는 그 각가지 진술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서로 일치하는지 모른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뒤섞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뒤섞어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속성들을 붙잡고 그의 신성을 제거하며 반대로 신성의 속성을 붙잡고 인성을 제거합니다. 또 양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양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해서 어느 한쪽에만 적용되지 않는 속성들을 붙잡고 두 본성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이 아니며 또 사람이시므로 하나님이 아니며 또 동시에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므로 사람도 아니며 하나님도 아니라고 쟁론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요?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십니다.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통일되었으나 혼합되지 않은 거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지만은 혼합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성 때문이 아니라 인성에 의해서까지도 우리의 주시며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배척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지 않고 뚜렷하게 함께 존재한다고 그릇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네스토리우스의 양성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양성론이죠. 이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431년에 개최된 에베소 회의에서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양성론에 반하여서 콘스탄티노플의 수도 원장이었던 유티케스는 단성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단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하나의 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올바른 것인데요. 이게 혼합되어서 하나의 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티케스의 오류적인 그런 주장이지요. 대단히 큰 오류입니다. 451년에 소집된 칼케톤 회의에서는 네스토리우스의 양성론과 유티케스의 단성론을 모두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칼케톤 회의에서 나온 칼케트 신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그리스도, 성자, 주, 독생자는 두 성, 신성과 인성이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분할과 분리됨이 없이 연합되었다. 두 성 사이의 차이는 어떤 의미에서도 연합에 의해 파괴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고 해서 그게 뭐 혼합되어 버려서 파괴됐다든지 뭐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각 성의 속성들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며 두 성은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함께 한 인격과 위격을 형성하니라고 그렇게 칼게돈 신조가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신성의 인격 또 인성의 인격 따로따로 두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혼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칼게돈 신조에서 그것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구별하지 않고 분리시키고자 해서 이중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의 양성론을 지적한 말이죠. 성경은 분명한 음성으로 이 생각에 반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이에게 적용하며 누가복음 1장 32절 의역이죠. 그 처녀를 우리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 우리는 유티케스의 미친 생각도 경계해야 합니다. 유티케스의 단속론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위격의 통일성을 증명할 생각으로 어느 한 본성을 파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는 증언을 많이 인용했고 달리도 증언이 많으므로 가장 투정적인 사람이라도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조금 뒤에 나는 그들의 공상을 더 효과적으로 분쇄할 증언들을 첨가하겠기에 지금은 한 구절만 인용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즉 만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몸과 다른 신성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즉 인성 안에 또 신성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신성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회의가 네스토리우스를 비난한 것이 정당한 것과 같이 후에 콘스탄티노플과 칼케돈 회의들이 유티케스를 비난한 것도 정당합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혼합하는 것이나 분리하는 것은 혼합하면은 단성론이 되고요. 분리하면은 양성론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혼합하는 것이나 분리하는 것은 모두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현대에도 그들에게 못지않게 흉악한 괴물 미가엘 세르베투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본질과 영과 육과 그리고 세 가지 창조되지 않은 원소로 혼성된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미가엘 세르베투스는 존 칼빈 시대에 개혁을 강력하게 반대하던 이단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아니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칼빈 시대에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칼빈이 언급한 것입니다. 우선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처녀의 태중에, 동정녀의 태중에서 낳기 때문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의 태중에서 출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는 그런 말로 한 것입니다. 그의 개변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취합니다. 즉 두 본성의 구별을 없애버리고서는 그리스도는 약간의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의 혼합체이지 하나님이며 또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의 논리 전체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그림자 같은 형상들만이 있었다는 생각을 토대로 삼았습니다. 세르베투스의 어떤 그 주장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는 영예를 받도록 예정되었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그 그림자 같은 형상들의 진상 또는 효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르베투스가 주장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처녀에게서 난 중보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인간인 그리스도가 독생자며 또 그 이름을 가지는 존엄성을 받으시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거울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린 정의는 확고부동합니다. 즉 모든 시대 이전에 만세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난 말씀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말씀이 인성을 취하여 위격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취해서 한 인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인격. 예,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저술가들은 초대 교부들을 말하죠. 위격의 통일, 위격의 연합이죠. 위격의 통일을 정의해서 두 본석이 한 위격을 이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초대 교부들이 아주 잘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인 두 본성이 연합하여 한 위격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교부들이 말하였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네스토리우스의 망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안출한 것입니다. 교부들이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은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안에 거하였으되 동시에 사람은 아니었다고 공상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말씀은 육신을 잊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고 말하는 우리에 대해서 세르베투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둘로 만든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할 뿐입니다. 그가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새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나셨지만 영원한 생산에 의해서, 이거 영어로 by eternal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영원한 출생 또는 영원한 나심에 의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계셨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불합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eternal generation이기 때문에 출생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요. 출생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그런 말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은 이 점을 암시합니다. 내게서 나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의역. 마치 율법 하에서 희미했던 아들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각처에서 분명히 알려지리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도 같은 생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유로 또 자신있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옛날 족장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계산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던가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권리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나타나신 후에, 성육신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이 더욱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특권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와 관계없이 천사들이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 일이 없으며, 특히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값없이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이라고요.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할 것이다. 곧 독생자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천사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적이 없으며, 특히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상태에서 값없이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부자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셀베투스가 맹렬히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속죄를 짐승의 표로 표시하던 것과 같은 상징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양자로 정하는 일이 저 머리 그리스도를 토대로 삼지 않았다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들에게 공통된 것을 머리에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성경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시편 82편 6절 그들의 높은 위엄은 장차올 구속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지위상 그들 위에 계셔야 했습니다. 나는 이 발언을 간단히 반복해서 인류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창조 시에 천사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공통된 아버지가 되시도록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항상 머리가 되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만물의 으뜸이 된다고 한 바울의 발언이 옳다면 그리스도는 우주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추론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셀베투스는 동정녀 탄생 한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한 데 반해서 칼빈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탄생 전에도 동정녀 탄생 전에도 우주 창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6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들 되심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때부터 시작했다면, 이거 셀베투스의 주장이죠.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성에 관해서도 아들이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셀베투스 및 그와 같이 미친 사람들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육을 떠나서는 이 이름을 받을 수 없었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셀베투스와 또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두 본성에 따라서 또 두 본성에 관해서 아들이신지 그들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그들은 이렇게 짓거리지만 바울은 아주 다르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육신을 쓰신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양자가 되어 또 은총에 의해서만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고 진정한 본질상의 태어난 아들, 따라서 유일한 아들이시며 이 표지에 의해서 다른 모든 아들들과 구별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양자로 입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중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영예를 주시지만 양자 삼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정한 독생자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에게만 주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선물로서 받은 것을 그런 본성으로서 나면서부터 가지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많은 형제 중에서 독자가 되시겠는가요? 독자, 유일하신 아들 또는 독생하신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예를 중보자의 위격 전체에 확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처녀에게서 나시며 또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으로 아버지에게 바치신 분, 참으로 또 바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것과 같이 그의 신성에 관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까닭에 바울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말을 따로 합니까? 이것은 그의 육신 이외의 무엇에 좌우된 이름을 알리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이런 뜻으로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는 육신이 약하심으로 순환하셨으나 고난당하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이와 같이 그는 두 본성을 구별합니다. 그가 어머니에게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이유를 받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이유를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성이 아닌 것, 인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 가지로 곧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어떤 때에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이므로 히브리어로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인 만큼 이 이름에 대해서 그들은 싸움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신성과 영원한 본질 때문이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그를 인자라고 부르는 사실을 그의 인성에 돌리는 것이 적당한 것과 똑같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그의 신성에 돌리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요약하면 내가 언급한 구절, 즉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한 구절에서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뜻을 말합니다. 이 두 발언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 사이의 구별에 주목하는데 우리의 논적들은 반대자들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육신으로 인자이신 분이 그의 신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가요?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르베투스의 천박한 반증. 그들은 자기의 오류를 옹호하기 위해서 소론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며 천사는 처녀에게서 날 자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논리가 얼마나 타당한가를 우리와 함께 잠깐 숙고한다면 이런 무익한 항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잉태된 이를 아들이라고 부르니 그 잉태된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 이 결론이 옳다면, 그 셀베투스의 그 주장이 옳다면 요한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며 저희가 손으로 만졌다고 하므로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때에 말씀이기 시작하셨다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베투스의 그 주장대로 한다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때부터 말씀이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되기 때문에 도무지 그 세르베테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언서에 있는 것도 요한의 발언과 같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2장 6절에 융합된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결심이라면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미 정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중의 그리스도를 공상한 네스토리우스에 찬성하지 않으며, 네스토리우스의 양성론을 말한 것이죠. 이중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따로따로 떼어내버린 그런 양성론을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스도는 우리와 형제이신 인연으로 우리를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요. 여기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요. 그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형제적인 연합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육신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그 육신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취하신 바로 그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랍고 특이한 은총에 빛나는 거울이시며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영예를 얻으셨다고요. 그러므로 그는 육신에서, 태중에서부터도 이와 같이 훌륭히 장식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통일된 인격에 어떤 혼합이 있어서 그의 신성에 속한 것을 제거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두 본성이 한 위격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두 본성이 한 위격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 계신 것도 아니고요. 또 연합되어서 혼합되어져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를 여러 가지 점에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혹은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르베투스의 다른 중상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은요, 세르베투스의 또 다른 트집도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곳이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그때는 다소 희미했지만 그가 영원한 하나님이 나으신 말씀이시었다는, 오직 이 이유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시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됩니다. 또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었다는 오직 이 이유 때문에 그 이름은 그가 자취하신, 취하신 이런 뜻입니다. 자취하시는,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가 자취하신 중보자의 위격에 속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됩니다. 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과 아들 사이에 이미 그때 상호관계가 있던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 증거를 근거로 우리는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교회 내에서 유명하게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칭송을 받기 전에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에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고요. 그러나 가령 솔로몬이 하나님의 무한한 순고성에 대해서 하는 발언 하나를 가지고 그들은 논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잠언 30장 4절 말씀 가지고 또 트집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의 이름이나 그의 아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내게 말하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증언이 책론가들에게 충분한 무게가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따라서 나는 이 증언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점을 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악한 해방꾼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밝혀듭니다. 이 밖에 고대 저술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했으므로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이 우리에게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철면피는 가증하고 가소롭습니다. 이 두 저술가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눈으로 볼 수 없었으나 그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오늘 마지막 파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배울 파랑입니다. 세베르투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반박함. 세베르투스가 한 말에는 무서운 조짐이 많으며 거기 찬성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 세베르투스는 다른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을 무시무시한 독단적인 말을 계속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육신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더 자세히 추궁하면 육신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들, 세리베투스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태중에 잉태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옛날 마니교도들도 같은 공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에 있으니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영혼을 옮겨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을 주입받은 것이라는 그런 그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마니교도들은 그렇게 이제 공상을 한 것이지요. 그들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완강히 고집해서 본성들의 차이를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인 그리스도는 그 인간성에 따라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혼란한 말을 짓거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영원한 출산이 말살되며 중보자에게 있는 신성이 무시되며 또는 단순한 가현, 유령, 헛개비를 말하죠. 가현, 단순한 가현이 진정한 사람을 대신합니다. 세르베투스는 더욱 졸렬한 기만적 언사로 자신과 타인을 매우겠습니다. 그의 말들을 논박한다면 경건한 독자들이 그의 전례에서 경고를 받아 침착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게 되겠고 그만큼 유익할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왕류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르베투스의 더 심각한 속임수를 반박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는 그런 속임수로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까지도 속였는데 경건한 독자들은 이런 신뢰를 통하여 교훈을 받아 계속해서 진지하고도 겸손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단행본에서 반박했으므로 다른 책자에서 이미 세르베투스의 그런 주장을 반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독교 영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바입니다. 더 이상 반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문제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르베투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부터 한 관념이었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인 사람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르베투스의 어떤 주장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외면적으로 찬란한 말씀 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는 하나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취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그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아들을 낳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어서 창조 자체까지 행동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성령과 말씀을 혼동하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성령을 육신과 영혼 속에 분배하셨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베르투스의 생각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출산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그때 한 그림자 같은 아들로 보이던 이가 드디어 말씀에 의해서 출산되었다고요. 이와 같이 그는 말씀의 씨로서의 기능을 배정합니다. 이 말씀에다가 이제 출생하는 어떤 기능을 배정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라면 개와 돼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처음 씨에서 창조되었으므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결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의 주장에 따르면은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논리로 말한다면은 개나 돼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그런 논증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르베투스의 주장이 얼마나 참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논증으로 밝혀준 것입니다. 세르베투스는 그리스도를 창조되지 않은 세 원수의 혼합체라고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출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았다고 상상하지만 돌들에도 그 정도에 따라 똑같은 본질적 신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물 안에 무슨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 그 범신론인데요. 뭐 그런 유사한 어떤 주장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신성을 빼앗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육신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로 되었고 육이 하나님으로 변함으로써 말씀이 사람이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의 육신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와서 신성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말씀의 영원한 위격을 말살해 버리며 우리의 구속자로서 약속된 다윗의 우선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버립니다. 참으로 그가 여러 번 반복하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곧 아들은 예지와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났지만 종국적으로는 물질을 재료로 삼아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물질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요소에서 빛났고 후에 세계 처음 빛과 창세기 1장 3절 구름과 불기둥에서 출애굽기 13장 23절 나타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베르투스가 간혹 부끄러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너무도 지루할 것입니다. 정신이 건전한 독자들은 이 요약을 읽고 이 더러운 개의 간교한 도피적 언사가 구원의 희망을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만일 육신이 신성 자체라면 그것은 신성의 성전이 아니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육체가 신성 그 자체라면은 그러한 육체는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서 육신으로는 참 사람이었던 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르베투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의 말을 자기의 입장의 기초로 삼지만 이것은 사악한 짓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 말씀은 네스토리우스의 오류에 대항하는 동시에 유티케스의 불경건한 조작도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의 유일한 목적은 두 본성이 통일된 위격을 이루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양성론과 단성론 다 잘못된 것이죠. 또 세르베투스의 그런 주장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올바른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한 위격에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그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칼빈 시대에 세르베투스와 같은 이단적인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그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그릇된 주장들, 그릇된 가르침을 잘 배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 위에 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